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북동부 일대에 20일 오후 규모 7.2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이날 오후 6시 9분께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앙은 북위 38.4도, 동경 141.7도, 진원의 깊이는 60km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관측된 가운데 수도인 도쿄도 중심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국이 진원 주변지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1m 규모의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공영방송 NHK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BOA 취재 결과 현지 미군 시설 일대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광범위한 현안들을 놓고 힘든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이틀간 열린 세 차례 미중 고위급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범위한 현안에서 힘들고 직설적인 대화를 예상했고 이것이 회담에서 정확히 우리가 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중국 측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타이완에 대한 압박, 신장, 티베트, 홍콩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양측이 이란, 북한,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면서도 미국은 회담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경제, 무역, 기술에 대해 우리는 의회,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측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회담 후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의 주권은 원칙의 문제이며 이를 방어하려는 중국의 결단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간에 이뤄진 첫 고위급 만남으로 미중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자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스페이버의 재판 그리고 마이클 코브릭의 재판이 투명하지 않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스페이버 씨의 첫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심리는 현지 재판부가 정한 비공개 방침에 따라 캐나다 측 영사의 방청까지 불허됐다고 캐나다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 당국이 자의적 구금과 강압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의 석방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에 서방 주요 국가들이 캐나다 입장을 지지한 것을 언급하고 중국은 이 문제가 캐나다인 두 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이 법치와 다수의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존중하느냐의 문제라고 트리더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12월 화웨이의 멍안조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북한 대상 사업가인 스페이버 씨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 코브릭 씨를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간첩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멍안조우 부회장 체포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머리 대학교에서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한 뒤 행한 연설에서 증오와 폭력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증오와 폭력의 목소리를 내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그동안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희생양이 됐다며 괴롭힘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와 폭력은 보이는 곳에 숨어 있고 우리 역사 내내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팬데믹이란 말은 치명적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을 말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전염되는 바이러스의 속성 때문인지 사람들은 누군가의 선행으로 좋은 기운이 퍼질 때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 미국인 음악가가 미국인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돼서 이번 주 내내 화제였네요. 세계적인 첼로 연주가 중국계 미국인 요요마 씨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의 한 백신 접종소에서 2차 접종을 마친 요요마 씨가 이 부작용 여부를 살피는 대기 시간 15분 동안 미리 챙겨 나온 첼로로 즉흥 연주를 선보인 겁니다. 서양의 고전 음악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 또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이렇게 대중에게 친근한 곡을 연주했는데요. 마스크와 모자를 쓰긴 했지만 연주 솜씨에 안경을 낀 모습이 영락없는 요요마 씨였고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찍힌 동영상은 삽시간에 퍼졌죠. 이 바이러스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순식간에 소문 퍼지듯 하는 현상을 이 바이럴이라고 하는데요. 요요마의 동영상은 요요마 바이럴이 돼서 소셜미디어를 달궜고 미 언론들도 내용을 영상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자, 성은 마, 이름은 요요인 음악가 요요마 씨는요.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으로 명문 하버드대와 줄리아드를 나왔고요.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유럽 전역을 돌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음악가인데요.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그래미상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데 올해로 벌써 65살이 됐습니다. 투데이 뉴스가 요요마 인터뷰와 함께 화제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행복한 사고였네요 라는 앵커의 말에 요요마 씨는 사람들에게 음악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기꺼이 반응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죠. 저는 인간 붐박스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휴대용 음악 재생기라고 겸손하면서도 재미있게 화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행복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는 반응인데요. 현장에 있던 의료 관계자는 그의 연주는 치유의 힘이 있었다면서 당시 접종 장소였던 체육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요요마 씨는요, 1년 전인 2020년 3월 13일에도 연주 영상을 공유했었죠. 코로나 확산에 떠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으려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지성의 사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3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Deepfake. 이번 주 미 언론이 소개한 같은 제목 두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소식이지만 그 의도가 너무나 달라 대조를 이뤘죠. 딥페이크란 단어를 보면 깊다는 의미의 딥, 가짜라는 의미의 페이크라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깊은 가짜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이는 가짜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 만든 사진 동영상 합성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딸을 둔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딸의 이익을 위해서 딸의 친구들의 가짜 영상을 딥페이크로 만들었는데요. 온몸을 노출시킨 채로 술과 흡연을 하는 모습을 학교에 퍼뜨렸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영상의 진위에 의심을 품고 고발해 결국 딥페이크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퍼뜬 여성을 체포하고 맙니다. 반면 미국인 남성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재생시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등 조잡하게 제작된 영상이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한 2017년에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고요. 그동안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보편화됐습니다. 일부는 가짜뉴스 제작에 사용됐고 온라인 사기에 악용됐죠. 캘리포니아의 하울리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술이 사람을 속이도록 설계된 적은 없지만 누구의 손에 가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딥페이크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가짜가 판을 치게 된다면 진짜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허위정보 캠페인에 딥페이크가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는데요. 리 교수는 선거는 이미 가짜뉴스로 조작되고 있다면서 정치인의 가짜 영상이 등장해 전해진 메시지는 가짜임을 알아차리고 수정될 때는 소식이 확산된 뒤라 이미 늦은 것이라면서 이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반면 딥페이크 기술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회사 딥트레이스는 딥페이크에 대한 공포가 과장돼 있다면서 친숙한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라면 대중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과 말투, 음성을 가졌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딥페이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정교한 딥페이크 도구 사용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화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모더나 어린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대응 연구를 시작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어린이용 백신 연구를 시작했다고 미 언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자사 백신의 어린이 대상 중후기 단계 임상 시험을 위한 접종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현재 18세 이상에게만 승인됩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아동 연구는 첫 번째 성인 참가자가 작년 3월 초기 실험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은 지 1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시험 대상은 6개월에서 12세 미만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린이 6,750명이 시험을 위해 등록했습니다. 연구는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이르기까지 최소 8개 주에 있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주사를 맞은 후 연구원들은 백신을 견디기 어렵다는 징후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관찰합니다. 28일 간격으로 이 백신을 두 번 투여한 후 안정성 효과를 알아보는데요. 어린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사는 각 주사 후 두 번의 원격 진료 방문을 통해 가족과 함께 확인한 다음 월별 확인을 받습니다. 부모는 또한 스마트폰으로 일기를 입력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인데 벌써 접촉을 시도했네요.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 언론은 미국 정부가 2월 중순 이후 뉴욕의 UN 주재 북한 대표부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북한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다며 우리에겐 항상 접촉할 수 있는 많은 대화 채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키 대변인은 외교는 언제나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목표는 긴장 격화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응답과 관련해 관여를 위한 미국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외교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영내 파트너들과 동맹들과의 대화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사안은 물론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국무부도 북한 접촉 시도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네, 국무부는 북한과의 접촉 시도가 긴장 완화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와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웃 나라들과 더 넓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 철저한 부처 간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우리는 정부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고 연구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정책 검토 작업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의 몇몇 인사들을 포함해 북한 정책에 관여했던 많은 전직 정부 관리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VOA에 앞으로 몇 주 안에 심층적이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된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방금 전해 주셨듯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촉 제의에 북한이 이번 주 초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은 새로운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순방 결과가 나오고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고 그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의 양보, 특히 대폭적인 제재 완화 조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국가안보정책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대응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가 여전히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면 관심 없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첫 번째 대미 메시지를 보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남북 교류 창구인 대남기구 폐쇄를 예고하며 대남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선 비교적 절제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이 돌아올 수 있음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기회로 될 수 있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한국 측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파기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자신들을 적으로 대하는 한국 정부와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뭔가요?
네, 김 부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도 짧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공식 메시지였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치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 동생의 발언에 대해 직접 논평하거나 반응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각료가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죠?
미국과 일본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2+2 회담을 열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북한의 무기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일본이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측은 도시미스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장관들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중국의 부상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이 말한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알아볼까요?
네, 동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에서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후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영내 해상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핵심 안보 현안들에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동맹과 파트너에 관심이 많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했고 동맹들의 말을 경청하고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바로 한국으로 넘어갔는데 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했는데요.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첫날인 17일은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협력을 논의했고요. 오스틴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 방위태세 확립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8일에는 미한 2+2 회담을 열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자분들은 또 어떤 기사에 관심을 보였나요?
네,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심상치 않은 성공을 거뒀다고 글렌 벤 허크 미 북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예,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죠?
네, 벤 허크 미 북부 사령관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무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심상치 않은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이런 무기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2017년 북한은 전략 무기의 파괴적 잠재력을 증가시킨 열핵 장치와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ICBM 3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북한은 2017년 시험한 시스템보다 상당히 크고 아마도 더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2018년 발표한 핵과 ICBM 시험 유예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비쳤다며 이는 김정은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된 ICBM 설계의 BM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베너크 사령관은 미 본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견고하고 현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새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장거리 전략 무기를 계속 추구함에 따라 북부사령부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처럼 예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설계한 제한된 국가 행위자들에 맞서 하와이를 포함한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북부사령부의 능력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심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늦어도 2028년까지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 배치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이란과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예, 새 회기 들어간 미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사안에 북핵 문제가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군비 통제와 비확산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 개원한 117대 의회에서 비확산 정책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북핵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잠재력과 미국의 민간 핵협력 협정,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 문제와 함께 117대 의회가 논의할 수 있는 이 분야의 핵심 사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군비 통제와 확산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적 관여 접근 방식은 북한과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앤디 염 씨의 두 번째 사연 첫 6개월 들어보시죠.
네, 길이 열린 길이 이렇게 열리면 그렇게 열리지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먼저 정착했던 앤디 씨의 친구는 중국으로 건너와 앤디 씨가 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대가가 없이 그렇게 지금
비행기표도 그냥
네, 우선으로
북송 후 다시 국경을 넘을 엄두가 나지 않았고 아무 의욕도 없이 허공에 뜬 것 같은 마음으로 청춘을 흘려보내던 앤디 씨는 그렇게 열린 길을 따라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뭐 취미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뭐 가봐 마음도 제가 조그만 백 하나를 미국 그냥 내려왔었었고 뭐 저한테는 중요한 게 뭐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중요한 건 없는 거죠. 뭐 진짜 지금 보면 그냥 빈 주먹 가지고 돌아온 거죠. 뭐 그 안에 백이 뭐가 있었든지 그때는 아예 가치도 없었었었던 거고 그리고 또 보면 그거를 다 회수를 합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면 중요한 거 아니면 그거 다 회수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오면 그때는 그러니까 국정원에 들어오면 국정원에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다른 거는 다 회수하고
간절히 원했던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는데 앤디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아, 내가 목표를 달성했구나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아, 내가 그냥 담담하게 그냥 내가 이게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일단은 처음에는 그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생각을 못하고 중국 와서 생활을 하다가 중국 와서 처음에는 그런 걸 못했지만 한 5-6개월 지나서부터는 한국을 이렇게 뭐 뉴스나 뭐 TV상으로나 이렇게 너무 많이 접하고 그래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에 오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무 꿈꾸던 곳이라서 그런지 그냥 내 집 같은 느낌?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때 왔구나 그냥 내 집에 왔구나 이런 너무 편한 느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달라진 환경까지 평범하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수천 번 오갔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삶이었는데 새로운 세상은 20대 북한 청년에게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북에서 올 때부터 뭐 꿈이라는 게 뭐 솔직히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완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올 때는 꿈은 사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이만큼이라도 됐지만 그때 당시는 뭐 20대였고 하니까 막 그냥 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뭐 좀 더 호황된 거 좀 더 큰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그냥 그러다가 오늘을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내가 이게 그 잘못된 길을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데.
네. 그래서 사실
잘못된 길인 걸 알고 더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택하고 딴 나라를 택한 게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란 나라를 그러니까 예전부터 동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북을 나와서 이러고 서로 알고 조금씩 나이 먹고 하니 그래도 세계 최대의 그 지금 현재도 있는 남부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런 큰 나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도 운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크게 이렇게 미국에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캐나다나 뭐 영국이나 노르웨이 뭐 그쪽으로 되는 많은들 가고 할 때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진짜 영에서부터 제가 아예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또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는 곳 뭐 그런 도전하고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꿈꾼다 오늘도 2012년 6월 앤디 씨는 간단히 짐을 꾸려 그저 동경만 했었던 나라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다 잡히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최악의 경우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건너온 앤디 씨. 앤디 씨는 인터넷 검색창에 LA 탈북자를 기입했고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민 부부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탈북민 부부를 찾아간 앤디 씨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 중 유용한 정보들을 알게 됐습니다. 신문을 보고 방을 구했고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봤습니다.
신문 보고 그거는 그리고 뭐 그 절차 그 도와주는 절차 뭐 이런 거는 그 사장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방을 잡고 그랬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한 보름 만에 망명 신청을 했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비용은 뭐 그 얼마 얼마 이렇게 달달이 갚는 방법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하기로 했었었고.
미국에 온 지 보름 만에 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고 망명 신청까지 마친 앤디 씨의 첫 번째 일터는 건축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빨리 배웠고 일당 $80를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일하며 일이 익숙해지자 조금 욕심을 내봤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소위 하청업으로 돌린 겁니다.
일하는 방식입니다. 나한테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방 하나를 맡아서 칠하는데 내가 3일을 일하면 나한테 일하면 하루에 100불씩이면 300불을 주는 대신에 이 방 하나를 칠하는데 내가 500불을 받으니까 네가 이 500불에서 내가 150불을 떼어가지고 20%면 100불을 떼어가지고 나머지 400불을 네가 하루에 하든 이틀에 하든 열흘에 하든 네가 이거 맡을래? 이런 거거든요, 하청은. 네, 그러면 나는, 저거 내가 그냥 일당 받으면서 3일을 하던 거를 나는 밤을 새서라도 하루에 하겠다. 이러면 나는 하루에 이러면 300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하청은. 그러니까
앤디 씨가 직접 일을 얻고 책임을 지는 자기 사업 형식이지만 업주는 사실 따로 있고 방 몇 칸을 칠하는 일인데 양심적이지 못한 업주들이 많아 이 일은 6개월 후 접고 말았습니다.
우리 직원도 5 이상까지는 사실 어느 한 곳에서 1년 이상 살아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어느 한 일자리에서 6개월 이상 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뭘 잘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살아야 했고 북한에서는 뭐 장사를 한다 하고 뭐 어린 시절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대 때부터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말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떠돌이 생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물을 파도 한 오물을 팔아야 돼 하는데 저는 오물도 파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데를 파봐야지 그 안 나올 것 같은 데를 그냥
I'm walking through that door.
그리고 다시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네, 핸드폰 통신사 일이거든요. 가사 일해가지고 그래 페이트 다 접고 그러니까 좀더 간다고 이래 갔었거든요. 그랬거든요. 일은 시애틀에 있었었는데 시카고에
회사가
네 회사가 있었고 그런 모집을 하니까 LA에서 시카고를 갔다가 시카고에서 또 시애틀까지 또 이렇게 운전을 해서 또 일하러 갔다가.
시급 $20에 통신사 안테나 설치 보조 기사 일이었는데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보름간의 교육을 마치면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로 날아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2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회사가 그만 부도 났고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나갈 무렵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망명 허가를 받고 난민 신분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은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9년 9월 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연설을 하기 위해 수도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특별 열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 연설하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수천 명과 악수를 하고 국제연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주를 방문하며 연설을 하는 동안 윌슨 대통령은 때때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전국 연설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여행 중 두통이 더 심해져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이 멈추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국제연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쉬어갈 수도 없습니다. 국제연맹의 필요성을 설명하려면 최대한 더 많은 지역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국제연맹만이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거의 한 달 동안 미국을 횡단하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볼더에서는 주민 만여 명이 모여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이때쯤 윌슨 대통령은 건강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연설대로 가기 위해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윌슨 대통령은 온 정성을 다해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전 세계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맹만이 또 다른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국을 횡단하는 긴 여정 동안 윌슨 대통령은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윌슨 대통령의 가족과 주치의가 경고했듯이 전국 연설 여행은 무리였고요. 압박감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무엇보다 극도의 두통이 윌슨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캔사스주의 위치타에 머무는 동안 두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말하는 것도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고 얼굴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캔사스주 위치타에서 뇌혈관이 터지는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여행을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했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건강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 좀 회복됐다는 소식이 잠깐 들리더니 다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오직 국제연맹을 알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힘든 여정을 견뎌왔는데 이 건강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캔자스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왔으니 앞으로 상원 투표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처음 며칠 동안은 상태가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의식을 잃고 백악관 침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아내인 이리스 여사에게 발견됐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신체 왼쪽의 감각을 모두 잃었고요. 거의 목숨을 잃기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디스 여사와 윌슨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상태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지금 신경쇠약 상태입니다.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당분간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언론은 대통령 건강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괜한 억측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이후 며칠 동안 백악관에서 작성된 의료 보고서는 항상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여전히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고 상태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상태가 계속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신경쇠약이라는 대통령 참모들의 발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윌슨 대통령의 상태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죽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대통령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토마스 마샬 부통령조차 윌슨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목숨을 잃거나 국정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마샬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샬 부통령조차 대통령 주치의들에게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윌슨 대통령은 조금 기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몇몇 법안에 서명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에 서명하는 간단한 행동조차도 있는 힘껏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아내 이디스 윌슨 여사는 최대한 가까이에서 남편을 지켰습니다. 이디스 윌슨 여사는 마치 밀착 경호를 하듯 윌슨 대통령 옆을 떠나지 않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윌슨 대통령이 쓰러진 뒤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고 측근들조차 대통령의 병세를 정확히 알지 못할 만큼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비밀에 붙여지는 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이디스 여사가 결정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윌리엄스 칼리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초대형 종합대학교들도 많지만 작고 강한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매년 선정하는 대학 순위에서 17년째 국내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서는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대학교들은 크게 분류하면 대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교 부류와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하는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칼리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간 소개해드린 미국의 대학들은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을 겸비한 종합대학교 위주였다면 이번에 소개하려는 대학은 리버럴 아트, 즉 인문학 중심으로 하는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버럴 아츠 대학이 어떤 성격의 대학인지 여전히 좀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아티노 원어로 볼 때 리버럴이란 말은 리베랄리스에서 나온 말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엘리트, 즉 지성인을 뜻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리버럴 아츠 교육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이나 의학, 경영학 같은 실용주의에 중점을 둔 학문과는 달리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학, 예술 등의 넓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리버럴 아츠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How to think 과정을 강조합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리버럴 아츠의 범주는 그 영역이 포괄적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 경영학, 시의학, 공학, 의학, 약학 등과 같은 실용주의 학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이 법학이나 경영학,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대학원이 리버럴 아츠 학문을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의과대학들은 과거에는 주로 과학 영역의 과목을 중심으로 지망자를 입학 과정에서 심사했는데 지금은 필수 과학 과목들 이외에 많은 과목을 리버럴 아츠 분야에서 택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 교육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을 길러주고 동료 의사, 간호사들과의 관계 등 긍정적이고 폭넓은 능력을 배양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리버럴 아츠 교육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수백 개 있는데요. 유서 깊은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은 대부분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소형 아이비리그로 분류되는 대학들로 매사추세츠주의 엠허스트 칼리지, 윌리엄스 칼리지, 메인주의 베이스 칼리지, 오드윈 칼리지, 버먼트주의 미들베리 칼리지, 펜실베니아주의 하버포드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또 50여 개 여자 대학들 중에서 소위 5대 여자 명문이라고 해서 웰슬리, 스미스, 프리머, 바나드, 마운홀리오크 칼리지가 대표적인 여자 명문 사립 리버럴 아츠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윌리엄스 칼리지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매년 미국의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년 평가에서 미국의 전체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서 17년간 계속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경제 주간지 포브스지는 매년 미국의 종합대학교들과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리버럴 아츠 대학들을 모두 통합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미국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 아주 소형 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가 19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 아츠 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스칼리지는 179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남학생들만의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대지주이자 민병대 사령관이었던 에브라임 윌리엄스 대령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학교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의 초기 역사의 발자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로 짚어보겠습니다.
설립자 에브라임 윌리엄이 민병대를 조직해 지역방위를 담당했던 시절은 뉴욕주 북부와 매사추세츠주 서부 지역은 아직도 영국과 프랑스군이 미국 대륙에서 서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참으로 혼돈된 시대였습니다. 1740년대 에브라임 윌리엄의 집안은 매사추세츠주 서부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재력 있는 가문이었는데요. 그 무렵 윌리엄은 매사추세츠주 군기지를 사수하는 민병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755년 전사하는 비운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유언에 따라 에브라임 윌리엄스가 헌납한 좌택과 부지에 윌리엄스타운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하버드 대학에 이어 두 번째 오래된 대학이자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전신입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칼리지가 탄생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학 설립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동문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
네, 윌리엄스 칼리지한 미국 역사가들의 저서를 보면 매사추세츠주의 또 다른 대학 설립은 불필요하다. 이 대학은 이미 130년 전 초기 식민지 정착민들에 의해 설립된 하버드 대학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두 개의 대학으로 나누는 것은 자칫 대학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식민지 지역의 분열을 초래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 윌리엄스 칼리지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꽤 컸었습니다.
결국 에이브라함 윌리엄스가 사망한 지 30년도 훨씬 지나서야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 역사 자료에 따르면 윌리엄스 칼리지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19세기 때만 해도 미국 대학들은 졸업식 때 저마다 제각각 유럽 성직자들의 외출복을 본따 만든 학위복과 학사복을 썼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은 이 대학의 특징은 살린 통일성 있는 학위복과 학사복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한 윌리엄스 칼리지 학생의 기여가 컸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1841년 윌리엄스 칼리지의 대학생이던 가드너 레오나드라는 학생이 자신의 졸업식에 자신을 포함해 모든 졸업생들에게 졸업가운과 모자를 디자인해서 입혀 큰 화제가 됐습니다. 통일된 졸업가운과 모자를 쓰게 했던 이유는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들의 신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몇 년 뒤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대학 예복 제정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레너드 씨도 초청되고요. 1895년 오늘날 미국에서 통용되는 대학 졸업 의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의 하나인 윌리엄스 칼리지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학교 현황,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